두 번째 주제는 세계로 갑시다. 이번에는 마다가스카르로 갑니다. 슈컬리 처음 등장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마다가스카르 정부 붕괴 그리고 Z세대의 분노 이게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마다가스카르에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청년 세대 1020, Z세대가 중심이 된 시위대들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일어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인데요. 마다가스카르가 공권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점점 더 확산되었고 결국에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유혈 시위로까지 확장되면서 현재 이것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의 정권이 전복이 됐어요. 정권이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자국 엘리트 부대인 캡사트라는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내에서는 가장 엘리트 군인들이 가는 부대라고 합니다. 또 이 부대는 국내 유력 인사, 뭐 재계 엘리트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군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정예 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캡사트를 동원했어요. 이 시위를 멈추려고. 그런데 저 캡사트 부대는 정부의 발포 명령에 불복종을 선언하게 됩니다.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했어요. 우리는 시위대한테 총을 쏘지 않겠다. 그리고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시위대에 합류해서 저 막으라고 보냈더니 시위대하고 같이 시위대에 합류가 되면서 이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요. 마다가스카르 이제는 전 대통령이죠. 지금 물러났으니까. 라주알리나라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함에 대응했습니다.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권력 장악 시도가 진행 중이다. 마다가스카르는 무력에 인질 잡힐 수는 없다. 국가는 국권이 서 있다. 우리는 이걸 막아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프랑스로 이제 긴급 탈출하셨는데요. 갑자기 무슨 드립을 치고 싶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엔 논란이 없는 게 최고예요. 논란이 없는 게 최고야. 오케이. 자,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는 굳건하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본인은 헬리콥터를 타고 프랑스 동부 생마리섬으로 군용 헬리콥터가 됩니다. 네, 망명하셨고요. 지금 그래서 프랑스로 망명이 돼 있는데 자, 일단 궁금한 건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갑자기 프랑스로 가나? 라주엘리나인데 이름이. 라주엘리나의 아버지가 프랑스 이중 국적자입니다. 놀랍게도 라주엘리나 본인도 2014년에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도 이중 국적을 취득하는. 우리는 좀 상상하기 힘들지만 마다가스카르가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쿠데타 세력이 오니까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 협사를 타결하면서 이제 프랑스 군대에 지원을 받아서 나라를 탈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야, 대통령이 타국의 이중 국적을 취득해도 되나. 이분이 2009년에서 2014년 이미 15년, 16년 전에 수장이니까 거의 대통령이었거든요. 2019년에 2025년까지도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었는데 중간에 잠깐 쉴 때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이번에 쿠데타 세력이 오니까 이제 프랑스로 이제 망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반란을 이끈 캡사트 사령관 가운데 있는 대령입니다. 대령. 요 사령관이 쿠데타 성공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 군대가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신속하게 민간정부를 구성해서 총리를 임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민간정부가 구성이 되겠구나.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 이랬습니다. 근데 자료를 만드는 와중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셔서 그 자료를 만들다가 바뀌었다. 원래 다른 거였는데 본인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민족이 이제 새로운 작을 열겠다. 모두 해피한 날이죠. 해피한 날. 좋습니다. 전환점입니다. 터닝포인트네요. 라고 취임을 하셨고요. 사람들이 아니 청년들이 시위를 했지 군인이 대통령이 되라고는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에헤이 내가 Z세대 시위대에게 다 말해뒀어요. 제네레이션 G, 젠지한테 말해뒀는데 군부는 딱 2년 안에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실시할 거야. 근데 그때까지 임시 정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란을 수습하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국정을 하려면 2년간 하고 이제 민주적인 선거 실시할 테니까 그때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뀐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다가스카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마다가스카르는 어떤 나라냐? 어디 있는 나라인가요? 이거 물론 뭐 세계사에 관심 있거나 동물에 조금 관심 있으면 대단히 쉽게 알 수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 오른쪽 엉덩이 아래에 보면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마다가스카르예요. 동남쪽에 있는 섬나라. 인구가 3,200만이에요. 작지 않죠? 작아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남한의 6배. 이게 되게 큰 나라야. 저기 섬물이 떠 있어서 그렇지 되게 큰 나라예요. 되게 큰 나라.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이게 몇 개를 붙여야 돼, 이게? 이렇게 뭐 붙여야 되는지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큰 나라인데, 잠깐 딴 얘기를 드리면, 동물 좋아하는 분들은 저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아마 유튜버들도 많이 갔을걸요. 동물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로 유명합니다. 와,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이게 그거 아닌가? 그 어린왕자에 나온 바오밥 나무.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약간 이국적인 생긴 생물과 뭐 식물, 동물 이런 게 많은 데로 유명합니다. 섬이다 보니까 생태가 단절이 돼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자연환경으로 유명한데, 이게 마다가스카르의 바오밥 나무라 그러죠. 그리고 동물 좋아하시는 분은 잠깐만 얘기 드리면 왼쪽에 있는 새가 유명해요. 이게 코끼리 새란 새입니다. 타조보다 커요. 뭐 타조가 세계에서 제일 큰 새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타조가 세계에서 제일 큰 새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멸종됐어요. 멸종됐는데 하여튼 멸종이 됐지만 유명한 새다. 얼마 전까지 있었던 뭐 그런 새라고 합니다. 물론 얼마 전이라 그래도 상당히 옛날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코끼리 새가 왜 유명하냐? 저한테만 유명한가? 알이 유명합니다. 이게 코끼리 새 알이에요. 이쪽이 달걀입니다. 알이 유명해요. 알이. 이게 알이. 근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이 알로 유명합니다. 알려져 있는 모든 척추동물의 알 중에, 발견된 알 중에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고, 타조알하고 비교를 원하실 것 같아서 요 가운데가 타조알입니다. 요게 달걀이에요. 이게 저 코끼리 새 알이라는 알인데 어마어마하죠.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뉴질랜드에 키위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키위가 이 키위새를 반 잘라서 키위라는 그런 이상한 루머가 돌긴 했었죠. 아니고요. 키위새는 동물이고 여러분들이 먹는 키위는 식물이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뭐 자르면 키위다 뭐 이런 이상한 루머가 있었던 요 조그만 요새입니다. 요새. 얘가 키위새예요.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말한 코끼리새입니다. 이걸 왜 갖고 왔냐? DNA 검사 결과 얘네들은 친척관계래요. 근데 이게 학자들한테 되게 유명한 게, 마다가스카르하고 뉴질랜드가 엄청 멀잖아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유전적으로 가까울 수 있냐? 날아간 거냐? 또 뭐 이런 걸로 싸웁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DNA 검사 결과 친척관계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키위새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어려움을 겪을까요? 무슨 어려움? 크다 그랬죠? 뭐가 큽니까? 알이 커요. 이게 키위새입니다. 조그만해. 예. 키위새가 알을 가지면 몸은 작아졌는데 알은 덜 작아졌어. 그래서 알이 너무 커진 거야. 알이 너무 커서 몸통에 비해서 무지막지한 알을 낳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게 알이 차지해요. 이 거대한 새가 저 조그만 새가 됐는데, 알이 너무 큰 새다 보니까 알까지 비례적으로 작아지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요. 덩치에 비해서 알이 너무 크다. 1년에 하나를 낳는데 알을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즐겨 먹는 달걀, 달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키위 새 알입니다. 뭐 이 정도면 다 크기지 뭐. 얘가 이걸 낳아. 하여튼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마다가스카르로 다시 돌아오면은, 근데 마다가스카르의 역사를 조금 볼 텐데, 길게도 안 봐요. 한 2분만 보겠습니다. 근데 역사는 우리가 별로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위치만 보면 어떤 역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승전 위치.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필 그 위치가 요 몹쓸놈들이, 그쵸, 이렇게 지나가는 곡이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에 요런 나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아공이죠. 그 남아공에 백인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무슨 뭐 그쵸, 항구 만들고 마을 만들고 뭐 해서 여기 이제 많이 사는데, 마다가스카르는 또 보면은 가다가 걸리는 또 고위치에 있어서 이 힘 좀 쓴다는 나라들이 지나가다가 뭐 하나 만들고 기지 하나 만들고 힘든 쓰다는 애들이 뭐 지나가다가 뭐 툭 치고 뭐 그랬던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들이 각자 기지를 만들었었고, 19세기 후반에 되면 식민지 시대가 걸리죠.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나눠먹던 시대, 여기가 프랑스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대통령도 프랑스 이중국적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1960년에 와서야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독립이 굉장히 늦었어요.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나라였고,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이후에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정치적 혼란을 겪습니다. 5명의 대통령이 됐다가 권력에서 축출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특히 아주 마다가스카르 역사의 정치 역사에 엄청 큰 일이 하나 펼쳐지는데 2008년에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 한국의 대우 로지스틱스라는 기업이 마다가스카르와 엄청난 계약을 체결합니다. 2008년 7월. 이게 마다가스카르를 흔들게 돼요. 대우 로지스틱스는 마다가스카르의 경작지의 절반이 넘는 130만 헥타르의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100만 헥타르에는 옥수수를 키우고 30만 헥타르에는 야자유를 키우겠다. 이런 계약이 체결이 돼요. 저 130만 헥타르는 경기도보다 큰 넓이입니다. 서울의 21배. 남한 넓이의 8분의 1, 한변이 114km인 정사각형 넓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한 마다가스카르의 토지를 임대하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임대를 받는 계약인데 이 기간은 얼마냐? 무려 99년. 거의 조차지 조차. 임대의 기간을 99년으로 잡았어요. 게다가 이 비용도 거의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20년간 6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일자리를 너희가 만들 거 아니야.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 테니까 넌 일자리를 얻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고 일자리 생기니까 마다가스카르도 좋고 대우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 옥수수 수입량의 약 절반을 공급하겠다. 아, 저는 빵 만들다가 빵 잘, 아, 무슨 소리야. 빵 잘 팔리면은 밀 수입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한국 옥수수 수입량의 절반, 우리나라가 참고로 그 당시 세계 4위 옥수수 수입국이었습니다. 그 절반을 강원도가 아니라 마다가스카르에서 만들어서 수입해오겠다. 99년! 미쳤죠. 정말 미친 계획이었고, 당시에 한국 담당자가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지금 그 땅은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 토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경작하여 그들에게, 마다가스카르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거야. 이는 마다가스카르한테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거 우리가 한국으로 수입해 갈게. 그럼 돈도 생기고 서로 윈윈 아니냐 라고 얘기했지만 99년이다 보니까 약탈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좀 많았어요. 야, 영국 지나가고 프랑스 지나가고 이젠 코레아가 와서 거기 130만 평? 거기 말이야 뭐 플랜트 이거 해갖고 지들이 다 가져가고 하는 거 아니요? 라는 이런 아니지. 우리는 같이 그냥 개발하고 투자해서 서로 윈윈 하자는 거였는데 식민시대를 오래 겪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좀 많이 하셨고요. 참고로 이 마다가스카르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보다 1인당 GDP가 안 나와요. 세계 최빈국이죠. 70%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다가스카르가 불타오릅니다. 영국 지나가고 프랑스 지나갔더니 코레아가 오냐. 그때 뜬 사람이 누구냐? 아까 프랑스로 망명을 하신 방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당시 34살의 라조 엘리나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당시에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해요. 왜냐하면 전직 DJ였거든. 라디오 방송국을 나중에 자기가 사. 라디오 방송국 사장이 돼요. 부자가 됐어. 인기를 많이 얻어서. 라디오 DJ 하면서 정권 맨날 까고 쟤네 뭐 꼬레하고 뭐 한 거 아니냐 뭐 뒤로 뭐 하고 너희들 그 국토를 팔아먹고 엄청 당시 대통령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때 당시 뉴스를 보면은 대우가 투자 금액 이런 건 발표했는데 어떤 토지 매입에 얼마나 줄 거냐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대우 로지스틱스가. 물론 내부적으로 뭔가 있었을 텐데 마다가스카르 전체한테는 야 이거 정치적으로 니들 어떻게 해서 그냥 거의 국가에 그걸 넘겨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고요. 그리고 라조엘리나는 저런 청년들의 지지를 등이었고 아주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일단 라디오 DJ였고 인지도가 높았고 젊은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정권을 비판하면서 떼제베, TGV 이게 약자입니다. 떼제베 그러면은 요 고속 전철을 떠올리는데 그거 딴 걸 맞아요. 그거를 연상하게 만든 약자인데 스펠링이 같진 않습니다. 젊은 마다가스카르의 결의, 떼제베당을 만들어요. 고속 열차처럼 문제를 해결하겠다. 시속 500km로 문제를 해결하겠어. 떼제베당을 만들어서 당시 수도의 시장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기 때문에 이 수도에서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게 펼쳐지고 사회 정치적 분노가 이 사회를 덮으면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름이 어려워요. 라발로 마나나. 그 당시 대통령이 실각하게 됩니다. 대우 로지스트가 벨기에의 절반 크기인 광대한 농장을 임대해 식량 작물을 재배하고 세계 4위 옥수수 수요국 서울로 옥수수를 보내겠다는 거래를 체결한 다음에 대중들의 분노를 사서 죄송합니다. 그쵸. 그래갖고 이 마다가스카르의 광당이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당시 대통령이 실각을 하고 그렇게 혼란 속에서 군부의 지원을 받은 지금의 라조엘리나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코레아가 뭐라고 해야 되지? 영향을 줬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굉장히 이 나라에는 이 마다가스카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정권이 완전히 바뀌는 이게 그로부터 15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재벌이었고 전직 DJ였던 당시 34살 말 그대로 청년 그 자체죠. 라조엘리나가 자신이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선언을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캡사트의 대령처럼 내가 임시정부의 수장이 된다라고 나라를 통치한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 맺었던 마다가스카르와 데우로지스트의 토지 임대 계약은 무산됩니다. 부유한 국가가 세계 최빈국에 가서 대규모 토지 거래를 한 다음에 작물을 수입하는 게 신식민주의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 계약이 이제 무산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군부의 지원을 받고 쿠데타에 성공한 라조엘리나는 16년간 집권을 하게 되고요. 이때 라조엘리나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정권을 준 쿠데타를 일으킨 군대가 아까 말씀드린 정예부대라고 불리는 캡사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캡사트의 도움을 받아서 정권에 오른 다음에 16년 뒤에 그 캡사트가 자기를 배반해서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물러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집권 당시에 저 라주엘리나라는 대통령은 청년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 그럽니다. 떼제베처럼 바꾸겠다. 공공지출, 인프라 개발, 경제개혁, 투명성 이런 거 청년들이 굉장히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15년 이상, 16년 장기 집권을 했는데, 장기 집권을 했는데 왜 요즘에 문제가 되냐? 당연히 경제가 전혀 발전이 없었거든요. 2024년 기준 1인당 GDP가 545달러가 찍힙니다. 북한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하는 건 계산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공식적으로 북한보다 낮습니다. 세계 최빈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는 중위 연령이 10대입니다. 20세가 안 돼요. 인구 구조 끝내주죠. 이게 말 그대로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이게 나라다. 인구 피라미드 뭐지? 저 어렸을 때 이런 피라미드 봤는데. 농담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대, 90년대 인구 피라미드 그리면 제 기억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긴 건 최근에 봐서나 그렇지. 분명히 제 어렸을 때는 대한민국처럼 삼각형이었는데. 3200만 인구의 4분의 3이 극빈층으로 살고 있지만 어쨌건 중위 연령이 20대가 되지 않는 젊은 국가죠. 되게 젊은 국가인데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1인당 GDP가 세계 최빈국에 몰려있고 자기들은 가난하고 정치인들은 잘 산 것 같고 게다가 요즘에 마다가스카르가 단수를 하고 정전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청년들이 분노했다 그럽니다. 만성적인 전기, 수도 공급 중단 이게 말이 되냐? 이들이 외치는 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밀어줬는데 저 라주엘리나는 16년 동안 뭘 했냐? 16년 집권하는 동안 자신들만 부유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청년들의 생활 수준은 왜 나아지지 않았냐? 빈곤, 생계비, 고등교육 기회, 정부 관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까 부패, 공급횡령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사회 문제가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더라. 게다가 라주엘리나는 그동안 잘 약속했던 거를 지키지 않았다. 이제 와서 보니까 그는 부패의 원인이었고 실업의 원인이 됐다. 우리나라가 우리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린 게 라주엘리나 때문이 아니냐? 라는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그 정치가 부패한 고통은 청년들이 젊어졌고 특히 청년들 Z세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나라는 10대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10대 10대가 많으니까 Z세대라고 우리는 제네레이션 G세대가 가장 극심한 교통을 겪고 있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라주엘리나는 물러가라 라고 이번에 대규모 시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대충 상황은 알겠어요. 상황은 이렇게 돌아갔어요. 중간에 꼬레아가 잠깐 나와서 잠깐 움찔했지만 뭐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위에서 역시 마다가스카르 청년들이 흔든 깃발이 있었어요. 초콜릿 지난번에 나왔던 바로 원피스 깃발. 이번에도 또다시 마다가스카르 청년들이 이번에 반정부 시위를 하면서 굳게 흔들었던 게 물론 자기네 나라 국기도 있지만 같이 들고 흔들었던 게 원피스 깃발입니다. 루피의 깃발을 밀짚모자 해적단의 깃발을 또 흔들었다는 건데 이게 지난번 슈컬드 한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네팔 시위에 나왔어요. 여기에 네팔 국기 보이죠? 정부가 SS 금지령을 때리니까 네팔의 Z세대가, G세대가 중심돼서 일어난 게 네팔 혁명이죠. 이것 때문에 정권이 붕괴됐어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네팔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요. 마다가스카르도 역시 저 원피스 깃발을 흔들면서 Z세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그때 네팔 때도 약간 얘기했는데 원피스 해적 깃발은 왜 흔드나? 자기네들 국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피는 자유의 상징이다. 안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요 루피. 해적 깃발을 드는 것은 권력자들에게 맞서는 자유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의미한다. 만화에서 밀짚 모자 해적단이 이걸 왜 흔드냐? 권력자들에 맞서서 흔드는 거 아니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지금 멈추면 누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냐?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위가 그냥 평화 시위가 아니라 22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을 입는 대단히 제가 뭐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안 보여서 그렇지 대단히 격렬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큰 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위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었다는 거고요. 결국 네팔에 의해서 마다가스카르도 정권이 붕괴됐는데 두 나라의 공통점은 모두 청년 세대, 청년보다도 오히려 어리죠. Z세대라 그러면 굉장히 어린 10대 후반에서 20대 세대의 분노에 정부가 이제 교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만 예를 들면 2009년의 쿠데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라주엘리나가 정권을 잡았던 16년 전과 똑같다. 근데 정권을 바꿔줬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가 똑같이 2009년의 쿠데타가 이제 반복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2009년과 동일하게 이번에 캡사트에 의해서 또 쿠데타가 되면서 정권이 바뀌니까 마다가스카르 청년들은 16년 만에 동일한 환호를 외치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로 도피한 라주엘리나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쿠데타다. 불법적이고 무력으로 권력을 탈취하려는 시도다. 근데 옛날에 본인이 권력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았잖아. 똑같았거든요. 대통령이 있었는데 저 캡사트를 중심으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쫓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 똑같이 했는데 불법적이고 무력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시도다라고 하면서 지금 프랑스를 통해서 뭐 두바이에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원피스 깃발을 보면 올해 2월 인도네시아 시위에 당시 학생 시위였죠. 저 원피스 해적 깃발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원피스 깃발을 개항하는 것은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박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최근에 Z세대 시위의 어떤 상징과 같은 존재로 떠오르고 있고 이제 이 Z세대 시위는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소개는 안 시켜드렸지만 앞서 케냐에도 비슷한 시위가 있었고요. 지금 마다가스카르 얘기를 드렸고요. 모로코에도 비슷한 시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Z세대의 깃발 아래 권력자에 대한 시위의 물결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휩쓸고 있다. 아프리카만 휩쓰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만든 와중 10월 17일에는 남미 페루에서도 Z세대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이들은 역시 페루 신임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했는데요. 그리고 이 페루 시위에도 역시 어김없이 원피스 해적 깃발이 등장했어요. 많은 언론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랍의 봄을 떠올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아랍의 봄이 아랍 민주화를 갖고 왔듯이 전 세계의 Z세대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할 때는 요즘에 뭐 유행이라 그럼 뭐하고 대륙을 뛰어넘어 공통의 슬로건을 저 원피스 해적 깃발로 들고 있다. 이들의 외치는 다 말들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99%다. 우리는 지쳤다. 왕도 권력자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원피스 깃발을 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세대 제네레이션 G세대의 상징이 되었다. 만화에서 루피는 그의 선원단인 밀짚모자 해적단과 독재적인 세계정부를 포함한 부패한 권력에 맞섰는데 현실의 Z세대들이 억압받는 본인들의 저 모습을 투영하면서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맞서 싸우는 상징이 됐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예전에 비슷한 저런 상징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게 떠올랐습니다. V4 벤데타 이거 보셨죠? 뭐 부활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V가 어떻고 뭐 그쵸? 얘기할 때마다 V 붙여서 얘기하는 저 웃고 있는 저 가면 가이 포크스 마스카라고 하는데 이게 2011년에 월가를 점거하라 시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월가에 저 돈 많은 그쵸? 자기들을 착취하는 점거해라 하면서 미국에서도 이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시위가 굉장히 크게 펼쳐졌었는데 이때 표상이 요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 부패한 권력자들이 봤었던 저항의 상징. 근데 이제는 또 원피스 깃발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 전 세계를 청년 세대 시위가 강타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경제적인 차이가 벌어지고 부패한 또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이고 청년 세대의 어떤 요구 우려에 이제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공통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비싼 슬로건과 비싼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냐. 과연 지금 뭐 마다가스카르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에 펼쳐진 저 Z세대의 외침이 본인들의 국가 그리고 정치 그리고 세계를 바꿀지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